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과 사건을 알면 훨씬 이해가 좀 빠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 초대교회 배경에 대한 말씀을 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기를 맞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채워지고 또 사도들의 표적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그 권위 앞에, 권세 앞에 엎드리고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이 시작되면서 부흥기는 곧 끝나게 되고 핍박기로 접어들게 되죠. 성경에서는 사도를 제외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온 지옥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구브로,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지역까지 성도들이 어떤 면에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게 됩니다. 특별히 수리아 안디옥에서는 그동안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던 전도 방식을 버리고 헬라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 있는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심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방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죠. 바나바가 파송의 책임을 맡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교회에 목회를 하게 됩니다.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전도 사역의 선교 베이스 캠프로 사용하는 교회가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에 대한 정보도 입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지만 그가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지금은 고향 다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불러들이죠.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공동 목회를 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구브로 섬을 지나서 밤빌리아 그리고 갈라디아 또 길리기아 지역을 돌게 됩니다. 앞으로 사도 바울은 2차, 3차 계속 전도를 나가기 때문에 1차 그 전도 여행을 했던 지역은 2차나 3차에 비해서 조금 짧은 코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희가 본 1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나가게 되면서 사도 바울은 좁은 지역이 아니라 좀 더 멀리까지 가기를 원했고 그런 면에서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 중에서 대단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고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목적지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말씀을 읽은 대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할 수 없이 진로를 북쪽으로 돌리게 되죠. 부르기아로 올라가서 다시 더 위쪽으로 비두니아로 올라가고자 하지만 그 다음에 또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오게 됩니다. 드로아는 지금의 트로이입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과 다음에 짧은 바다만 건너면 지금의 유럽인 마게도니아 지역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이 드로아에 내려왔을 때에 사도 바울이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여 부르는 것이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의 의미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대단히 훌륭했고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열심히 있는 자를 만나서 그와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일이 있게 됩니다. 또 이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를 회심시키게 되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을 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그 간수와 가족이 또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칩니다. 나중에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카로 가서 거기에서도 역시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고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반대를 받아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됩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신사다운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베레아입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내려가죠.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덴은 당시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이 철학의 중심지에 서서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과 쟁론하고 말씀을 증거하게 되죠. 이러한 말씀이 있죠. 아덴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볼 때에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너희가 신전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지만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또 무엇이 부족하여서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시다. 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인데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전에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간과하고 지나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증거를 삼아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아르오바고에서 전하게 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아덴에서의 전도사역이 대단히 어렵다고는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이곳에서도 믿는 자들을 세우고 고린도에 내려가서 평생의 동역자가 되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복음 증거에 동기부여를 하고 또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세우는 등 2차 전도 여행의 성공적인 내용들이 줄줄이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죠. 사실 여기까지 내용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두 학기 분량인데 지금 아주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마게도니아 온 지역을 다 훑었거든요.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시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게도니아로 보내셔서 일하게 하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쪽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처음 보내셨던 빌립보에서의 일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봤을 때에 믿음이 좋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거칠 것 없이 잘 넘어갔다고 생각을 했지만 자세히 말씀을 보면 그렇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성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위에 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익을 이 주인이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게 되었고 수익을 내지 못하자 주인이 분개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이방인으로서 풍기문란죄를 물어서 고소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 들어가서 채찍에 맞고 착고에 채워져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에베소로 가기를 본인이 계획했고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셔서 결국 하나님이 보내셔서 마게도냐 첫 발을 내딛었는데 그의 사역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이었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감옥에 갇히면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반응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매맞고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일에 방해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여기 온 것 아닙니까? 이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인간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을 하고 있었다는 것. 어떻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러한 낭망할 수 있는 자리, 절망할 수 있는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신앙의 내용들이 변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애를 드리고 있을 수가 있는가 하는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럴까요? 우리가 쉬운 말로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살펴봐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무조건 앞뒤 가리지 않고 믿으면 저절로 된다 하는 식으로 이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준비된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아주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열심히 배웠던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그가 자랐습니다.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가 회심 이후에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인식과 이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어떤 방법과 원리와 가치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인가를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의 신앙과 마음과 삶 속에서 녹아져 들어가서 흔들리지 않는 내용으로 그를 지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는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요청에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거절하시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면 내가 좀 더 열심히 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을 텐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는 항변보다는 내게 있는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이 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는 고백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 아벨이나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으로 서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람들의 고백은 다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참을 수 있다라고 해서 참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어떤 처지와 여건 속에 빠지게 될지,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하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세상이 하지 못하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의 입술에서 받는 그 믿음의 고백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4쪽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이스라엘 선조들 가운데 시대별 믿음의 예증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방편은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기록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믿음이 동원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동원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에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다 이렇게 믿음으로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나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의 공통점은 정말 이 믿음으로 할 만한 그 무엇이 그들의 생애 속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내용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뒤는 다 무언가 모자르고 부족하고 없어 보이는 것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 그가 죽었습니다.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고 옮겨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말씀들을 노아에게 주었을 때 노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이 일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에 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이고 어디로 예정되어 있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고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나아갔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믿으신 줄 알미니라. 지금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죽이고자 한 것은 맹목적이거나 광신적인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들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사라도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중심으로 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수하게 하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 요구하시는데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제 와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항변하거나 의심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아들을 내 손에 붙잡게 해 주신 것 같이 아직 이 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후손을 보시리라 주시리라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에게서 내가 다시 받을 수 있으리라 하는 믿음이 추후의 의심도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9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절대적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철저한 신뢰와 이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에 이야기를 하죠. 아빠, 엄마가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뭐 때로는 말로 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죠. 아이들이 때로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고집을 부려도 내가 이렇게 말을 듣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 날 어떻게 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행동을 한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철저한 부모의 사랑에 기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일 속에서 내 계산과 내 작정과 내 계획과 내가 둘러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서의 욕심이나 고집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나 처지 속에서도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속에서도 어느 일 하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무엇 하나 건질 것 없는 그러한 처절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나를 향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내시리라.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인간의 처지와 형편이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그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간 그 첫 도시에서 매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내셔놓고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원망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나를 마게도냐로 가라 하셔서 마게도냐에 내가 왔고 비록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가 더 이상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매를 맞고 더 이상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내가 빠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내실 것이다. 이 하나님은 충분히 그 일을 하실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원망과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어렸을 때 감옥에 갇히고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아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구나 역시 사도 바울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이게 좀 더 현실적인 감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막대한 자본과 뒤를 봐주는 사람과 망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내가 시작했는데 덜컥 망해버렸다는 거죠. 뭐 놀라고 혼비백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망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전혀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원망밖에 나올 수밖에 없죠. 불신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죠? 지진이 나서 착고가 풀리고 감옥문이 터져 열렸습니다. 간수가 자기가 지키던 죄인이 도망간 줄 알고, 그 당시에는 죄인을 잊어버리면 그 간수가 대신 자기 생명으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막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목도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과 관련하여서 시말리아라고 하는 랍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구약에서 613개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365개는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이고 나머지 248개는 하라는 긍정적 계명인데 이것을 모세가 함축하여서 10계명을 말씀하였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를 다시 6개의 교훈의 말씀으로 요약했고 미가 선지자는 3개의 교훈으로 요약했고 하박국 선지자는 이것을 단 하나의 말씀으로 요약했는데 바로 믿음으로 살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잘못 동원할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내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주실, 내 소원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동원합니다. 내가 열심을 부린 만큼 하나님이 이 열심에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내 성공에 하나님이 보증수표로 동원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말로 포장되어서 얼마나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동원되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 그것이 비록 막혀있는 자리나 내가 실패할 것 같은 자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자리일지라도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마침내 작정하셔서 이루실 일들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고 그 일 이루실 것을 믿는다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만이 요구가 된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고 우리 쫓아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일을 이해하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 했습니다. 어떤 상이요? 뭐 잘 먹고 잘 사는 상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상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상급이십니다. 우리의 상급. 이 세상에 우리가 가치를 걸고 살아갈 것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이 뭐 일일이 나열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큰 상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시고 우리의 상급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당신을 상으로 주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 같은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게 뭡니까? 보내셔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이 자리, 여기에서 어떤 것이 피어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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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향하여서 보시고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그 가깝게 다가오는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인생의 내용들을 살아나가면서 이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풀리는 길보다는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은 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어렵죠. 그러한 순간들을 이렇게 뛰어넘고 견뎌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말로는 시간이 다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고백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몰랐다면 어떻게 내가 살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고백들이죠. 육신의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이 빨리 건강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낫는단 말이죠. 병도 안 낫고 더 아프기도 하고 괴로운 일들이 그 육신과 영혼을 찌른단 말이죠. 이 어떻게 견디는가? 원망도 나오죠. 한탄도 나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 어려운 인생의 길을 다니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눈 좀 뜨십시오. 절 좀 바라봐 주십시오. 좀 은혜를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항변을 토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하는 항변이라는 걸 제가 알죠. 왜요? 그 뒤에 다윗의 고백이 무엇으로 이어지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실 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위하여서 은혜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이 다윗의 입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같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라는 것, 내가 기대하고 내가 소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다른 길, 다른 방법으로서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세우시리라 라는 이 믿음, 이 믿음이 우리의 생애를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기도하고 찬송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서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 포기하지 말고 이 하나님 놓치지 말고 이 하나님은 안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날 위해 모든 걸 걸고 일하실 이 하나님 붙잡는, 그래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내 인생 하나를 더 끼워 넣어서 믿음으로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리라 믿고 내가 그 앞에 섰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심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결심하고 이 고백하는 오늘의 말씀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여건과 상황들을 돌아보면 눈물뿐이요 한숨뿐이요 한탄뿐이며 절망과 원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를 여기에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세우실 자리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 가지고 주의 길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 올린 것 같이 그 같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